오늘 아침 우리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을 봅니다. 이제 제가 읽을 때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 앞에 나아가며 때로는 당신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쉽고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무겁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받든지 새롭게 받든지 간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희망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 두 가지 경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경고드립니다. 네, 앞으로 전해질 설교들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올 것입니다.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불쾌감을 줍니다. 인간의 자존심에 불쾌감을 줍니다.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모든 형태의 자기의에 불쾌감을 줍니다. 그것들은 인간 이성의 자율성과 권위에 불쾌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지배하려 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모든 시도에 불쾌감을 줍니다. 둘째로, 이 설교들 시작부터 여러분께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들에서 전해지는 불쾌한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은 현재, 그리고 영원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호들갑이세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쾌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특히 여기 로마서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의해 따로 세워진 사도의 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불쾌한 거죠? 결국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언제부터 좋은 소식이 불쾌한 거죠? 물론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학자 론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가 본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18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18절에서 시작하여 바울이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길 잃은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18절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를 기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논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주장과 논증, 그 고발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모리스가 계속해서 말하길 바울의 동시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모리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그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말이 그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속으로, 이 불쾌감 속으로 우리가 이제 뛰어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질병을 먼저 진단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진단이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구원이 반대편에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18절부터 23절까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진단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드러난 진노입니다. 둘째, 우리는 공명하는 계시가 거부된 것을 봅니다. 공명하는 계시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망을 품습니다. 의로운 계시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드러난 진노, 거부된 강렬한 계시, 그리고 받아들여진 의로운 계시. 이제 각각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러난 진노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 드러났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의 근원, 진단의 근원, 모든 인간의 자만심에 대한 복음의 불쾌감의 근원으로 바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 드러난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말해야겠죠. 그렇죠.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몇 년 전 제가 어느 교회에서 초청 설교자로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에게 쏟아졌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설교는 주최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즉석에서 예배의 마지막 찬송가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 후반에 저는 우편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주에 우연히 그 교회를 방문했던 주류 교단의 오랜 목사님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설교로 인해 그렇게 불편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젊은이들이 자만심에 빠져 흔히 하는 것처럼 새로운 교리를 설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개인적인 분노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화가 난 젊은이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와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실제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단지 설교자의 새로운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며 그의 내면의 분노와 세상에 대한 좌절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자,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에 대해 아주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엄마 언제 성경에서 진노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젊고 화가 난 설교자들의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증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정확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진노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도덕적 관점에서 진노를 변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정 본문에서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설교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노의 시연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설교한 바 있는 리곤 덩컨 박사의 강연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리곤이어 미니스트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20개 이상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다양한 용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거의 600개의 언급을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에서 사용된 이 표현이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점을 확립합니다. 하지만 리쿠시아섬 계속되며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명시적으로 거의 40번 언급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서 2장에서도 다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그리고 로마서 4장과 로마서 5장에서도 말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도 말입니다.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다른 단어들, 예를 들어 경로 같은 단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포도즙 틀과 같은 이미지나 신약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불의 이미지, 즉 신적 진노와 심판의 불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실 때 가장 흔히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키가 손에 있으며 그는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그의 곡식을 창고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깨지지 않는 불의 지옥. 거기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은 성경 전반 구약과 신약에 걸쳐 존재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해석자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몇 가지 신비로운 언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에서도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다른 어떤 인물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의 주제로, 중심적인 성경의 주제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당신은 그것이 불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고 화난 설교자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주제, 이 개념은 성경 전반에 걸쳐 매우 널리 발견됩니다. 우선 이 모든 성경적 언급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분노에서 발견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존 스토트가 말하듯이 많은 허영심, 적대감, 악의 그리고 이기적인 복수심을 포함한 비이성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스토트가 계속해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진노에는 이러한 해로운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학자 존 머레이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로 그분의 거룩함에 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거룩하게 혐오하는 것입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의 거룩함에 반하는 것에 대해 거룩하게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레이는 덧붙입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 완벽한 자기 통제 속에서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 악한 모든 것에 대해, 반항적으로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만약 그것이 진노라면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도덕적인 관점에서 진노를 변호하고 싶습니다.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 자체를 하나님 안의 일종의 도덕적 결함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로우며 관대한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도덕적 완전함의 진정한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관점에 상관없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잘못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냉혈하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인신매매와 성적학대 및 착취에 가담합니다. 사람들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또는 단지 재미로 무고한 아이들을 해칩니다. 사람들은 인종차별적 폭력에 가담하여 심지어 집단 학살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을 마주할 때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을 원하나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저질러진 악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그 악을 있는 그대로 경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관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만큼 너그럽고 관대한 정신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그러한 악에 대해 분노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개입해서 그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분노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악에 직면했을 때 깊은 내면에서는 모두가 이것이 악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죄와 악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의 도덕적 완전함 속에서 그는 모든 악에 대한 분노의 불길이 완벽하게 제어된 소모적인 불일까요? 학자 더글라스 무스가 말하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그는 자신의 창조물이 파괴되고 그의 거룩한 뜻이 짓밟히는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죄를 그의 강력하고 파괴적인 반응으로 맞이합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도덕적 완전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자를 짓밟고 우리의 정의감을 거스르는 도덕적 악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신을 원합니다. 우리는 분노의 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떤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는 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불경건함과 불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경이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는 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감을 거스르는 행동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는 우리가 저지르는 행위들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진노를 원하지만 자신에게는 용서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불경건함과 모든 불의에 대해 분노하시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선하시고 심지어 완전하다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본문에서의 진노의 표현으로 이끕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초자연적인 사건들, 역사적인 대재앙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종종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몇 구절 후에 그런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나중에 2장에서 그는 우리의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진노의 날을 위해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 그의 거룩한 진노를 쏟아부으실 위대하고 경이로운 날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런 초자연적이고 묵시적인 방식으로 쏟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사건들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겉보기에는 평범한 수단을 통해 죄를 심판하시며 적극적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엄청난 심판의 행위로 드러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을 다루시는 방식 속에서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주요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들의 욕망에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이 더욱 큰 죄를 짓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두 설교에서 이 신성한 넘겨줌에 대해 자세히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도덕적 완전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이 본문과 우리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왜 진노가 여기서 드러나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진노는 모든 불의와 불경건함에 대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꽤 큰 범주네요.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이러한 불경함과 불의가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 즉 진리를 억누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이는 설교의 다음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진노가 드러나는 이유는 공명하는 계시가 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노가 드러나는 이유는 공명하는 계시가 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이 계시에 대해 네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시의 주제에 대해 아주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계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특정한 것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의 존재와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드러났다고요. 이제 저는 바울이 여기서 이 특정한 계시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드러나고 알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알려졌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원성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말하길 하나님의 항상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항상 존재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원성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결합하여 그의 영원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엄청난 능력, 그 광대함과 정교함을 가진 세상을 만드신 능력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범위를 가진 놀라운 세상은 분명하고 영원하며 무한한 능력을 가진 놀라운 창조주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어서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성 또한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성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용어는 특이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신약 전체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리스 문학에서는 이 용어가 하나님을 구성하는 다양한 특성을 모두 지칭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모든 충만함. 그래서 바울은 이 계시가 두 가지를 드러낸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 계시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광범위하게 제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의 내적인 능력을 포함할 것이지만 또한 그의 존재, 지혜, 아름다움 등을 포함한다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목록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나요? 이 계시의 수단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본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품과 존재에 대한 이러한 진리를 그의 창조의 작품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그는 크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우주 전체, 하늘과 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늘과 창공을 포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9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생물들로부터 배우는 다양한 교훈들, 심지어 인류 자체의 경이로움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하늘의 높이에서부터 인간의 감정과 갈망의 깊이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계시의 주제, 내용, 그리고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바울은 이것이 정말로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공명한다고 할수 있죠. 맞죠? 그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정신 깊숙이 공명합니다. 바울은 이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명확하고 효과적이었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식되어 모든 사람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명확하고 공명하는 계시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럼 18절에서는 그들이 그것을 억눌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경건함과 불의로 그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여기서 불경건함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죄를 가리키고, 불의는 주로 사람들에 대한 비도덕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싶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강력한 존재의 존재는 신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신성한 존재는 우리의 예배와 순종을 명령하시죠.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창조 속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진리,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억누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방해하고 그 진리를 버리고 없애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부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드리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결론 지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를 얻었다고 여깁니다. 또는 다른 신들,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편리하게도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에게 기쁘게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결정하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를 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행위 자체, 곧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가로막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음에 대해 말할 때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 내면 삶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적, 의지적, 감정적 존재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본성에 대한 진리를 억누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자면 완전한 바보가 됩니다. 존 머레이가 쓴 것처럼 그들이 실제로는 어리석으면서도 자신을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혜롭다고 세우는 그 행위 자체가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창조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억압, 방해, 거부의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의 올바른 대상으로 삼는 대신 인간의 형상과 온갖 피조물의 모습으로 바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주로 그 당시 이방 이교도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바울이 그의 비난을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과 관습의 특정 그룹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바울은 이것이 인류 전체의 공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남녀노소 모두 본성적으로 창조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릅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신들을 씁니다. 더글라스 무가 쓴 것처럼 인간이 신을 만드는 비극적인 과정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은 돈이나 성, 명성을 신으로 만든 사람들에게도 나무와 돌로 우상을 조각한 사람들만큼이나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무신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 자연주의, 인간의 자율성, 그리고 이성을 믿습니다. 또는 세상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종교, 우리만의 관습, 우리만의 문화가 있으며 그것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는 당신도 알다시피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 거룩한 권리로 당신의 예배와 존경,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만든 우주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이 드러난 진리,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 계시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고 방해하고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화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경건함과 불의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우리 삶에서 더 큰 불경건함과 불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분명히 나타내셨으며 우리 내면에서도 분명히 인식되었기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불경함과 불의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불의와 경건함에 대해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진노의 날에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듣지 못한 복음 때문에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계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할 것입니다. 분명히 인식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의 진리를 억누르고 거부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만들어진 것들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메시지는 세상을 불쾌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런 모리스가 말하듯이 이것이 인류의 공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경건함에 대해 드러난다는 이 메시지 없이는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에 대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죄를 해결하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아침의 마지막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짧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명하는 계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진노가 드러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오직 하나의 구원의 희망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계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의로운 계시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이 구속적이고 의로운 계시는 좋은 소식, 즉 지난주에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맞죠? 그가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아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경건과 완전한 의, 완전한 존귀와 완전한 감사의 삶을, 그리고 그의 완전함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십자가에서, 다시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노를 그의 백성의 모든 불경건함과 모든 불의에 대해, 그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를 누리시며 사셨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자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곧 복음의 의롭고 구속적인 계시를 믿는 모든 이들의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그에게 마땅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간절히 권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의롭고 구속적인 계시를 믿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큰 모욕이 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구원의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한 바울의 고통스러운 진단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좋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존심의 파괴, 자율성과 영적 능력에 대한 주장들의 파괴, 우리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신 영광스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말씀을 믿을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우리의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세상에 그것을 선포합시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